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시사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오직 주님의 얼굴만 구하고 주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이 초점을 맞추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영혼들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타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귀한 깨달음을 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아, 호세아서 호세아서 6장 4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4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예.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어떻게 여행 좀 잘 다녀오셨습니까? 지난주에 뵙지 못했던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원래 이 본문은 우리 벨리즈 단기 선교 가기 전주부터 나누자고 예고를 하고 그랬던 말씀인데 오늘에서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 독립기념일 연휴인 줄을 깜빡 잊고 있었어서 부랴부랴 지난주에는 또 다른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물론 이 본문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함께 나누었고 오늘 그 전에 진작에 저한테 주셨던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다음 주까지도 어쩌면 이어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뭔가 이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가지 묻고 지나가도록 하죠.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신앙생활이라는 어떤 그 분야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왠지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좀 지지부진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일도 별로 없어 보이고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큰 기대나 소망이나 어떤 감격 이런 부분들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좀 밋밋하고 좀 무미건조한 그런 과정들을 지금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과의 본질적이고 그 친근한 관계를 회복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렇게 큰 열망과 간절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태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미 익숙하게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도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그러려니 나도 모르게 신앙의 부분에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하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 포기하고 있고 체념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힘이 없습니다. 활력이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호세아서의 이 내용은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또 집중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본문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가 호세아서를 쭉 보아왔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 또 다른 섬기는 바알과 혼합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을 구분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알을 섬기는 것이고 바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었고 제사를 행하고 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할 바를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그들을 스스로 안심시키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는 그 부분들에 대하여서 문제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마냥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우리가 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촉구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미 생각을 해봤죠.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애타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으킴을 얻고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한번 부흥이요 회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의 삶과 이 교회 가운데서도 정말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인애를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애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그 마음이 통해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인격적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사랑은 진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인애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까? 이 사랑의 대상은 동등한 입장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계급이 있고 신분의 차이가 있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동정이 될 수 있고 우월감이나 아니면 열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동등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백성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종속적인 관계, 주종적인 주종의 관계요, 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입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중에 아모스 3장에 가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중에서 내가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섭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뜻과 계획과 목적을 품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상당한 애착과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인애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징계하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다시 한번 호세아 5장으로 가셔서 5장 6절을 한번 보시죠. 5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떠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 땅 가운데에서 고아나 다름없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혀 가능성을 닫아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주위에서 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이 밑줄을 그어놓으셔도 되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언제까지요?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 얘기는 뭐예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있자 6장 1절부터 호세아 선지자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은 호소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지적하시는 그 지적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는 그들의 인애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의 모습을 가지기도 했었을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구름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실제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낮이 되고 바람이 불면 그것이 없어지듯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고백은 오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당장 그 마음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반짝하고 많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이죠. 진정한 회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또는 그들이 당할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서 어떤 나타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서, 그저 하나님을 속이기 위한 방법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것을 6절에는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죠. 이것은 제사를 드림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모든 것들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인애를 대신할 수 있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발적이고 진심 어린 사랑을 표하거나 진심 어린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형태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이런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달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죠. 이 땅에 다른 우상들도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우상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리죠. 왜 드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들이 우상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알지 못하는 신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편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일종의 신을 속이는 거죠. 제사를 드림으로,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대우합니다. 이것을 먹고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를 내리지 말고 우리를 축복해 주라는 어떤 요구로서 주고 있는 거죠. 일종의 그 사탕 발림처럼 그 우상을 속이는 방편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은 그저 내가 행한 이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고 내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사랑, 참된 인애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먼저 이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것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있는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등 돌리고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진정한 뉘우침과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적하시는 이 내용,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예배 때에 참석해서 예배 때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 집회나 아니면 수양회 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서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감정에 복받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돌아서고 나면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또 여전히 이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아침 구름과 같습니다.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지난 두세 주 묵상을 하면서 이 모습이 제 모습인 것을 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항상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제 모습을 봅니다. 언제나 삶 속에서 무너지는 저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저를 향하여서 또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진 않을까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도다. 오늘 우리는 참된 회개와 참된 부흥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자와 또 이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저 한번 감정에 복받쳐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다고 그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단을 했다라고 부흥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것이 지속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인격과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연장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907년에 한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 사건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도 알고 있고 이렇게 주소 들은 이야기는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 궁금한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그 당시의 부흥이 어떤 부흥이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 서재 그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그 관련된 책이 있는데 되게 두꺼워요. 두꺼워서 읽을 마음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부흥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상당히 그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진정한 부흥이 무엇일까? 그 당시에 정말 우리 믿음의 정말 선배들이 가졌던 그 부흥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위하여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책을 준비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좋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은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대략적으로 제가 준비한 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1907년 1월 2일 장대현 교회에서 그 일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부흥회나 어떤 집회의 어떤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 이제 이 1907년에 있었던 이 사건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겨울 남자 훈련반을 이렇게 모이게 해서 거기서 사경회를 가지게 된 거예요. 매해마다 있었던 걸로 보이고 이제 그 해에도 이제 평양 시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고 지방에서 올라온 평신도 지도자들만 모아서 사경회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2일부터 2주간 15일까지 이제 그 기간을 가진 거예요. 근데 남자들만 모였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1월 6일부터는 평양 시내에 있는 남자들에게도 다 이제 오픈을 한 겁니다. 이 장대현 교회가 1,500명까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에게까지도 그거를 오픈을 할 수 없었다고 그럽니다. 자리를 다 수용할 수 없어서 그래서 6일부터 매일마다 이제 사경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매 집회마다 1,500명의 그 수많은 남자 성도들이 운집해서 그 집회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 당시 이 사경회를 인도한 주 강사가 이길함 선교사였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길함 선교사님 그레이엄 리라는 선교사인데 한국 이름으로 이길함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경회 참석자들 중에는 300리를 달려온 자들도 있었고 어떤 일은 360리를 달려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두 주간의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 영하 수십 도를 오르내리는 혹한과 싸우며 거친 산과 거친 들을 넘어 포장되지 않은 시골길을 달려온 자들이었다. 더구나 이들은 사경회 장소까지 오는 교통비는 물론 사경회에 참석하는 동안에 필요한 식사와 숙식비 일체의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해야 했다. 이 부분을 보면 우리 교회의 전교인 수양의 모습이 상당히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경회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들이 먹을 쌀을 등에 메고 왔다. 이들이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인가. 그래서 저녁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매일 저녁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등을 든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장대현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장관이었고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 선교사님의 어떤 마음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월 6일부터 그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어떤 성령의 조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히 힘 있는 6인의 남자가 극심한 심령의 고통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가 전에는 결코 목격하지 못했던 성령의 임재가 이어졌다라고 헌트 선교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만 그 집회에 허용되었는데 빈자리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집회만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반에 들어갔을 때에도 모인 그들은 예외 없이 눈물을 흘리고 청중들의 볼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월 12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아주 한 주간의 집회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집회이었습니다. 방위량 선교사가 말씀을 전했고, 이 방위량 선교사는 역시 한국 사람이 아니고 윌리엄 블레이어, 근데 이제 한국 이름으로 방위량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설교 후에는 적지 않은 사람이 죄에 대하여서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2일 날 은혜롭게 그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죠. 주일날은 성도들이 각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그날 저녁에 모였는데, 이 13일 주일 저녁은 12일과 같지 않고 상당히 냉랭한 그런 기운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모든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성령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주일 저녁 집회는 너무나 냉랭하고 차가웠다. 무엇인가 모든 것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길선주 장로가 안타까운 나머지 회중들을 향해 죽었느냐라고 반문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 기록을 보면 그 집회는 죽은 시체와 같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들을 떠나버린 것 같았다. 한 번의 설교와 전혀 아무런 감동도 없는 얼마의 형식적인 간증 후에 우리는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배회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전에 있었던 집회 동안에는 생명을 가진 간증들과 참되고 진지한 죄의 고백이 있었으나 주일 밤에 모든 것들이 가로막혔고 그 집회는 죽어버린 형식적인 집회처럼 보였다. 그 전날 그렇게 은혜로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일날 저녁에는 상당히 아주 차분하고 냉랭한 그런 집회였던 걸 봅니다. 그 상당한 부흥이 있었을 만한 그 시기에도 이런 집회가 있었다라는 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이 인간의 인위적인 마음으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자 14일 이제 월요일이 되어서 이 선교사들이 거기에 대하여서 상당히 마음에 부담을 안고 정오 12시 그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선교사들이 또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날 집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일 날 저녁에 이제 이기람 선교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이제 길선주 장로가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가 있게 됩니다. 길선주 장로가 자신의 은밀한 죄를 통해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스스로 아간과 같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약 1년 전에 그의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그를 불러서 그의 아내는 샘이 약하기 때문에 그에게 유산 정리를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길선주는 그 과정에서 미화 100달러 상당의 금액을 가로챘다라는 교회 지도자로서 차마 말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죄를 공개하면서 그리고 자백하면서 다음 날 아침 당장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주겠다라고 공언을 한 겁니다. 그 고백이 끝나자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던 방해의 장벽이 벼랑간 무너져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선교사님 이기람 선교사님이 이를 위해서 아무라도 한번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자 청중 여기저기서 무분별하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람 선교사가 난처해지자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싶다면 모두 통성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전 회중이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효과는 형언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에서 어떤 이가 훌쩍이기 시작하자 그러자 그 순식간에 온 회중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스왈른 선교사가 그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모임이 조기에 끝나지 않을 것임이 확실하자 누구라도 모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도록 기회가 주어졌고 모임 회중의 반 혹은 3분의 2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5,600명이 계속 남아있었다라는 거죠. 그 후 남은 이들이 드리는 연합기도는 더 새로워졌고 그 후 그들이 하는 죄의 고백에서도 죄사함의 확신에 대한 힘이 한층 더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간증 차례를 기다리면서 여러 시간을 서 있었다. 몇몇 사람은 고백의 마지막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펄쩍 뛰고는 자신의 죄를 통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집회는 중단 없이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서 너무나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현장에 있던 이들 모두가 한결같이 증언하는 것이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회개 기도가 모인 무리들 가운데 끝없이 회오리 바람처럼 휩쓸고 지나갔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날 모습을 이기람 선교사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꼬꾸라져 울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 엎드러져 자기가 죄인이라는 완전한 고통 속에서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나의 요리사는 회개를 하려고 애쓰면서 그 가운데 거꾸러져 방 건너쪽에 있는 나에게 소리쳤다. 목사님,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지요? 용서받을 수 있는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 울고 또 울며 거의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때때로 회개의 고백 후에 모든 회중이 통성기도를 했다. 수백 명의 회중이 통성기도를 한 효과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 회개의 고백 후에 그들은 참을 수 없는 울음을 터뜨리고 우리 모두 함께 울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모임은 기도와 고백과 눈물로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 그 전에 과거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철저한 회개와 어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염원, 이 민족의 장래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그 민족적 신앙애가 한데 어우러진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한국의 교인들이 자신의 죄를 부여안고 그토록 철저하게 통회하며 절규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윌리엄 세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레엄 니가 나의 아버지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자 비상한 힘이 밖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와 온 회중을 사로잡은 듯하였다. 서양 사람들은 이 힘의 나타남을 포공적이라고 기술하였다.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거의 전부가 애절한 심통에 사로잡혔다. 각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의 죄가 자기 생활에 정죄 판결을 선언하여 주는 느낌을 가지게 하였다. 어떤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자백할 기회를 얻어 털어놓음으로써 양심의 안정을 얻으려 하였고, 어떤 사람은 말없이 있었으나 복받치는 괴로움을 억제할 수 없어 주먹을 쥐고 머리로 땅을 찍기도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죄가를 폭로하려는 충동을 막으려는 다른 힘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상태는 저녁 8시부터 이튿날 5시까지 계속되었다. 선교사들도 그러한 놀라운 광경에 말을 금치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 죄를 고백하는 내용 중에 어떤 여인은 청일전쟁의 발발로 아이를 등에 업고 피난을 하다가 무거운 아이를 업은 채 피난할 수가 없자 아이의 머리를 나무에 부딪혀 살해한 다음 도망한 것을 탄식하며 회개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자 오랫동안 감추어둔 자신만 알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를 깨닫고는 자신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다른 사람은 주인이 밝혀지지 않은 한 일본인의 휴대용 소책자에서 600엔, 300불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 돌려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 돈을 다 탕진한 것을 회개하였다. 또 한 사람은 과거 수년 전 자신이 너무도 몹쓸 행동을 하는 강도였음을 고백한 후 경찰에 자수하고 자진해서 구속된 일도 있었다. 그 현장에 있던 한 장로의 고백대로 집회의 장엄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 무시무시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옳고 진실되고 거룩하다는 감명을 주었다. 계속 읽을까요? 예. 들어옵니까? 예. 딴 생각하십니까? 방일양 선교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코 전해보지 못했던 또 하나님께서 만약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는 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와 같은 집회가 시작되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악이 공개적으로 그날 밤 고백되었다. 감정으로 인해 창백해지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심신이 괴로운 가운데 백보좌 앞에 서 있는 죄악된 심령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신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았다. 교회사에 나타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할 때 시작되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마다 회개와 통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다. 한국교회 부흥의 특징은 성령께서 죄인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감추어 놓고 있으면 못 견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종종 바닥에 뒹굴거나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무섭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이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역했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한 회개의 고백이 있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또 전 회중은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였고 함께 울고 기뻐하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느 정도 죄로 인한 슬픔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결코 죄악의 공포를 깊숙이 깨닫지는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 부흥 집회 때는 죄의 무서운 결과,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통회했으며 그중 몇은 거의 죽기까지 탄식했다. 그들이 완전한 용서를 깨달았을 때 구원이 임했다. 스왈론이 증언을 하기를 그 다음날 사람들이 거리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도둑들은 도둑맞은 물건들이 되돌아오고 도둑맞은 돈도 되돌아왔으며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이 청산되었으며 부정한 방법들이 전반적으로 바로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뒤에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날 미국 사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죄에 대하여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평양 대부흥의 사건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말씀 사경회를 하고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일이 일어났고 그것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아주 통렬한 깨달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나타났다라는 점입니다. 죄에 대한 아픔, 그 통탄함, 그 뼈저리게 다가오는 고통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1907년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배우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보다 가난하고 가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평양대부흥의 운동을 보면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을 알았던 사람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가볍게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부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를 보십시오. 나 자신에게도 이런 부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그 앞에 나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서 고통하며 애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한 은혜로 다가오는 그 정말 부흥의 자리,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오늘 그 세대세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와 같은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나는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과 우리의 흘리는 눈물이 아침구름 같아요, 이슬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격으로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나타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흥을 사모하고 열망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이르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정말 그 무게감 있게 그것을 들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깊숙이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붙들 것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또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